교재 8페이지에 있는 돌두신조 첫 번째 교리 12항부터 14항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항 선택의 확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등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며 자신들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얻는다. 13항 이 확신의 가치. 이렇게 자신들이 택하심을 입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그분 자비의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토록 크신 사랑을 먼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릴 더 큰 이유가 된다. 이 선택계리와 이 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태하게 하거나 육적인 평안함에 잠들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서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이 은혜에 대해 무익하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며 택자가 걷는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일어난다. 13항 선택을 가르치는 방식.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뜻을 따라 새 언약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또 사도들이 선포했으며 이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라 맡기셨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교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별의 용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인격적 존재의 특징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이 행동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의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그런 일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행동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모든 행동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최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기여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역사적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목적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위배됨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믿음을 갖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확보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하는 개혁주의 예정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개혁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틀 안에서 구원의 틀을 제공하시지만 그 구원을 작동하는 오퍼레이터, 통제하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는 그 주체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견지하는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혁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지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선택의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구원에 확신이 이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존재는 아담과 같은 형태로 태어나지 아담의 타락한 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뭡니까? 원죄를 인정하긴 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만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은 결국은 이제 신인 협력론이죠.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인간이 열심히 또 찾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 안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질 수 있죠?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 은혜와 선택에만 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내용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2항 13에서 말하는 이 선택의 확신과 그 다음에 14항에서 말하는 선택을 가르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12항을 보시면 단계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확신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선택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논박 7번이 나타납니다. 1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논박 7번이 있는데 그 오류에 보면 이게 이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있고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변하게 택하심에 대한 어떤 열매도 자각도 확실함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구원이 확보될 수도 있고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의 확실성을 간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확신이 그야말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선택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굳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도르트 신경은 우선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선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지 않고 과연 내가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선택의 확신을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놀라운 책을 썼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때는 예정론을 신론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신론을 다룰 때 예정론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계속 이렇게 개정하지 않습니까? 삼판을 만들 때는 예정론을 신론에 넣지 않고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론에 넣어놓으면 예정론이 관념적으로 치우칠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을 논하면 자칫 잘못하면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다시 펴낼 때 이 예정론을 기독론에다가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 역시도 이 선택교리가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10상 아래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도르트 신경 12항은 선택의 열매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의 열매가 도르트 신경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는 대표적인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 등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원은 인간 됨됨이나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의 부드러움이든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절대로 근거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확신이 아니고 내 안에서 얻는 확신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 내가 얼마나 성화의 과정을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의 여부를 확신하게 된다면 의심과 혼란은 끊일 날이 없겠죠. 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침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참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다가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선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여부로 내가 선택받은가, 받았는가, 받지 않은가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들여다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큐티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화의 삶을 사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도르트 신경에서 도르트 신학자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 안에서 선택의 확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선택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선택을 보고 복음을 들을 때 선택을 듣는다. 아주 명언이지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선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그 심묘한 그곳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선택받았는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뭐 신론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부를 내가 선택받았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가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된 믿음도 있지만 참되지 못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거짓된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파선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견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 지식적 믿음이죠. 지식적 믿음. 그저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없죠. 역사적 믿음, 그것은 절대로 이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일시적 믿음이죠.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눈물도 흘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바대로 성령의 비춤도 받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일시적 믿음 이것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이적적 믿음이죠.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야 실제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지만 그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기도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계없이 역사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을 발휘했던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답에 이 참된 믿음의 성격을 잘 다루고 있어서 이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지식, 지식과 신념이죠. 이 지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다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참된 말씀으로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Do you want? 너 뭘 원하니? 원하는 거 기도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이게 이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뭐 적극적 사고방식, 뭐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뭐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런 식의 믿음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믿거나 자기 믿음에 근거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자기 믿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마음이 죽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하는 자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예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믿나이다 그래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 바로 이 상태가 오히려 믿음을 견제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참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마저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공로함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기능은 믿음은 믿음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께 바라보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나는 믿지.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흔들림, 나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비 워필드의 명언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명언을 참 좋아하고 제가 소형물을 할 때마다 잘 예로 드는 명언입니다. 비비 워필드가 흔히 이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구원하는 능력은 믿음 자체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구주에게 있다.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지 않고, 믿음 자체에 있지 않고 구주에게 있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를 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선택의 확신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바대로 신자가 갖는 경외심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심이 아니죠. 잘못을 범했을 때 주인이 나를 체불하지나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갖는 경외심과는 다른 종류의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경외심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고 거룩하고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아는 경건한 감정에서 비롯된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린아이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어떤 일을 해내면 아빠가 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아빠가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빠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덜 일희일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를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요나나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 거룩한 경외심이 참된 믿음의 본질상 주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반면에 주님은 얼마나 옳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 사실을 알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신자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거나 끌어넘치는 방식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자세를 알 수 있죠. 세 번째 확신의 열매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신자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신자 안에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는데 죄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식으로 말하지요. 흔히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식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패성이 더 심각하게 인식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성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죄의식도 더 진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늘어나요. 그래프로 그리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와 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함께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덧입을수록 죄의식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탄식 잘 아시죠? 내가 죄 아래 사로잡혀간다. 또 내가 죄의 종노로 한다. 뭐 여러 가지 탄식들을 하는 내용들이 거의 쭉 나타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장은 거듭나기 전이거나 혹은 젊었을 때 성숙할 때 경험이고 8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화되었을 때 그리고 거듭난 다음의 경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말년에 쓴 것이거든요. 가장 성화되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죄에 대한 갈등,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지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층산의 세계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지만 죄로 인한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어떤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물음을 듣고 사모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부터 침상에서 이제 자다 보면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베개를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서 인기척도 잘 못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곰곰이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통하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모님이 그날 밤에 잠 한숨도 못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아 내가 위대한 성자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연성대로는 성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 성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자는 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인가? 죄의 고통과 죄의 깊이를 아는 자가 성자지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애 말년에 죄의식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고 구마사를 초청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지만 생애 마지막에 이를수록 죄의식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죄성의 끈질김에 놀라고 그 죄의 깊이에 탄식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선택받은 자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택의 네 번째 열매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모든 것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죄인과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 인간도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의 타락함으로 진리와 거룩함을 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공평과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인간이 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의가 바로 이 의인 것입니다. 이 의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지요. 불의한 존재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맺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믿음의 선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이 의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한 궁핍의식은 한순간에 머물지 않고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됩니다.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뭐 24시간을 함께 있어도 모자라지요. 그냥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에 주리고 목말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의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항상 체험받고 체험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은 훨씬 더 강해진다. 바로 이것이 선택을 받은 자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열매가 이것뿐인가? 여기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선택의 확신을 갖게 될 때 14망에서 말하는 바대로 신자가 하나님 옆에서 겸비하게 되고 그의 자비를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자극받아서 온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여 사람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는 일들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탄식한다고 말하고,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나아가서 선택을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들어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까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생애 전체를 독신으로 지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부어져서 율법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자극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교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방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도르트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구원이 만세전에 확보되었다. 이미 사실은 예정이 만세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으로 하여금 부주의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로 되어진 일은 이루어진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도르트신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절대로 구원받으신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교만하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고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게 확신은 충만한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안 하는 어떤 흔들림도 갖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는 참으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윤답 64문답도 이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교리로 인해서 무분별하고 방종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행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윤답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강조하면 방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기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자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가르치면 어떻게 선택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방종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됐든지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일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선택의 교리를 14항에서는 교회에서 마땅히 잘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예정론을 강조하면 전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어떤 사람들은 가집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근대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개혁파 목사가 칼빈주의를 민다는 개혁파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회심을 그토록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 없이도 이교도들을 회심시킬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작정된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도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이 예정론은 전도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완고함의 직면에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만드는 그 격려와 자극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밤에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잠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 성중에 선택된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지 말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정론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확신이 흔들리는가? 자신이 선택받은 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을 정당하게 사유하게 되면 매일 확신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신자들의 믿음을 확정짓는 데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정론을 정당하게 사유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선택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가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점점 주님께서 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지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공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할 때 자기 것을 자랑하지요. 남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입술에서 자랑이 나온다. 은근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조들을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선택의 확신이 신자가 항상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매튜 리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까이 떨어진 것처럼 괴로워했는데 결국은 신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확신하는 성격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때로는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자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짓된 확신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데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을 썼던 스테판 찬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은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성장하는 열매이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겨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잎과 열매가 무성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겨울에 열매도 없고 잎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봄이 되면 싹을 내는데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늘진 나무 밑을 지나가기도 하고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는 길을 가게 되듯 어떤 길은 어둡고 어떤 길은 환하고 밝은 것이다. 이처럼 확신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도 언제나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확신을 굳게 해야 되겠지만 신자가 항상 이런 확신에 늘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선택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가의 여부를 항상 확인하면서 그래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선줄로 알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목마른 자처럼 늘 주린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헐떡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심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선택에 이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이 있는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늘 처해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여주셔서 믿어온 지 신앙의 경륜은 오래되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메마르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과 역동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인격적 교통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죽어있는 고목나무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부르심을 굳게 하며 선택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